1948년 남과 북에는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들어섰습니다. 남과 북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남과 북의 의미 있는 사건 70건을 꼽아봤습니다. 기획특집 남북한 70년 70사건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성무입니다.
네, 지난 시간 60번째 사건이었어요. 2006년에 벌어진 북한의 1차 핵실험까지 알아봤습니다. 아, 60번째 사건까지 했으니까 이제 10개 사건밖에 안 남은 거네요. 네, 열심히 달려왔네요.
네. 김영 아나운서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제가 전한 거 없고요. 정말 얘기들 듣느냐고 정말 바삐 지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61번째 사건 시작해보죠.
예. 네. 오늘 시작은요, 남북한 공통 사건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남북한의 61번째 사건으로 꼽아봤습니다.
네. 2007년이면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지 1년이 채 안 된 시점인데요.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남북 정상이 만나기로 한 거군요.
네. 당시에 평양에서 만난 두 정상은 회담 결과로요. 그 유명한 14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두 정상이 만나서 발표한 14남북 공동선언 선언의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14남북공동선언은요, 2000년 첫 정상회담 때 한 6.15 선언을 다시 한번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14남북공동선언에서 추가된 내용이라면요, 평화적 교류를 위한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이 공동 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정하고요, 또 개성 신의주 철도와 개성 평양 고속도로 공동 이용, 상시적인 이산가족 상봉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 같은 남북교류를 포함한 14선언 합의 이행은요, 그 이후에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었죠.
네. 이렇게 뭐 진행되는 듯 보였다면 네. 결과적으로는 잘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건가요?
네, 안타깝죠. 14공동선언은요, 노무현 정부 때 합의된 거거든요. 그 이듬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가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남북 간 합의 사항도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해 2008년 7월 금강산을 관광 중이던 남한 관광객이요,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로 금강산 관광 교류가 중단됐고요.
네, 뭐 아직도 생생하죠. 그래서 여기서 남북한의 다음 사건이 나오게 되죠. 다음으로 소개할 62번째 사건이 방금 말씀하신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입니다. 2008년 7월 11일 오전 금강산에서 관광을 하던 한국 여성 박왕자 씨가 조선인민군 병사가 쏜 총알을 맞고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남북 간 교류 사업 중 하나였던 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것이죠.
네, 당시 사건으로 남한 국민들이 충격을 크게 받았던 기억이 정말 납니다. 특히 북한의 태도에 좀 당황하고 많이 속상하고 화도 많이 나고 그랬었죠.
네. 당시 한국 정부는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지만요. 북한 측은 뭐 아무 잘못도 없다면서 오히려 남한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이렇게 하면서 적반하장식으로 나왔고요. 공동조사를 요구하는 남한 정부의 요구를 아주 끝까지 외면했습니다.
네. 사람이 뭐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조사하고 밝히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또 게다가 뭐 남북 간의 교류 사업으로 진행된 이 금강산 관광에서 남한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서 피격된 사건이라면 당연히 이 철저한 진상조사가 더 필요한 건 확실한데요. 그런데 북한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면서 많은 의혹들만 생겨나게 된 거죠.
네. 결과적으로 북한은 끝내 대화를 거부하고 또 이런 입장을 냅니다. 사망사고는 유감이지만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으며 남측의 진상조사는 불안다. 대책을 세울 때까지 금강산 관광객은 받지 않겠다.
네.
네. 이렇게요. 이렇게 돼서 금강산 관광 교류가 결국은 중단되게 된 겁니다.
네. 결국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조차 못한 것이네요.
그렇죠.
이쯤하고 뭐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요. 남한의 광우병 사태 꼽아봤어요.
네. 또 광우병 사태도 굉장했죠.
네. 2008년 남한의 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은요. 곧바로 미국과 소고기 수입 협상을 타결했어요. 뭐 그전부터 있었던 국가적 과제였거든요. 그런데 수입 쇠고기 협상을 타결한 지 열흘 후에 이 TV 프로그램인 PD수첩, 아주 유명하죠? PD수첩이 수입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 관한 방송을 내보내게 됩니다. 곧 광우병에 대한 공포가 확산이 되고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위가 크게 열리게 되는 거죠.
네, 저도 그 미국 소고기 먹으면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거 보고. 네.
아이고, 정말 그때 그거는 뭐랄까요? 아주 그냥 무서운 어떤 전염병보다도 더할 정도로
그렇죠.
사람들의 어떤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왔었어요.
엄청났죠.
네.
이렇게 뭐 광우병에 대한 공포로 미국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던 그런 시기였던 거 시위였던 것 같아요. 당시 뭐 저도 남한에 있어서 기억이 정말 새록새록 납니다. 시위 규모도 또 굉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엄청났죠. 5월 초부터 시작된 시위는 106일, 그러니까 3개월이 넘게 계속됐습니다. 경찰 집계에 따르면요, 이 기간 시위에 참여한 사람의 수가 약 100만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출범한 지 3개월여 만에 시작된 광우병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시위로 새 정부는 집권 초부터 정책을 추진할 동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 이후부터 이명박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끌려다닌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나저나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 광우병 사태가 어떻게 됐는지 그게 더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이 장기간 시위가 이어지면서 사회적으로 손실이 커지다 보니까 결국 정부는 미국과 쇠고기 수입에 대한 재협상을 했고요. 협상 결과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데 있어 기준을 좀 높이기로 합의하면서 광우병 사태는 진정됐습니다. 네, 정말 그 조금은 좀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 뭐 모든 것을 좀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 소고기나 수입상 소고기나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받아들일 어떤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상황도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 소고기는 네. 안전하다.
네.
이렇게 좀 홍보를 많이 한 기초 위에서 그거를 타결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곧바로 다음 사건으로 가볼까요?
네. 북한의 다음 사건은요. 화폐개혁을 꼽았습니다.
화폐개혁이요?
네.
화폐개혁은 작게도 좀 소소하게도 이루어졌는데 아주 크게 일어난 화폐개혁이 있었죠?
네. 바로 2009년의 화폐개혁입니다. 뭐 북한인민들은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이미 잘 알고 있고요. 또 북한 주민들로서는 기억하기 싫은 것이 또 이 화폐개혁일 것입니다. 2009년 11월 30일 오전 11시 북한 당국은 경제정책의 하나를 내놓는데 그게 바로 화폐개혁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정책은 북한 경제를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네. 경제개혁이란 게 경제를 좀 안정화시키거나 뭐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하는 건데
네.
당시 화폐개혁은 잘 되지 않았나 봐요?
그렇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되지 않고 인민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잘 안 됐다고 봐야 되죠. 뭐 화폐개혁 이야기를 하자면 인민들이 갖고 있던 화폐를 100대 1로 쳐서 100원을 1원으로 바꿔줘요.
네.
그렇게 새 화폐로 교환해 주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교환 가능한 금액을 한 세대당 10만 원까지만 정했습니다.
아.
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화폐개혁 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얼마까지 한도를 두고 하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10만 원까지 하면 나머지 10만 원 더 있는 사람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에 다 바치라는 그런 조치죠.
아, 네, 인민들로서는 사실 장마당 통해서 피땀 흘려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인데
네.
그 나머지 돈들이 다 순식간에 국가에 바쳐지고 또 휴지 조각이 된다. 정말 난감했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국가가 결국 주민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죠. 뭐 이뿐만이 아니고 화폐 개혁과 동시에 또 장마당에 대한 통제도 또 강화했습니다.
장마당 통제까지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달러, 엔, 외화 사용을 절대 못한다.
아.
또 전면 금지시켰던 겁니다.
외화 사용도 금지시키고요.
그럼요. 당시 뭐 화폐 개혁으로 정말 쫄딱망한 인민들이 한둘이 아니었고요.
예.
지어는 뭐 가정 파탄에 이르는 이들도 뭐 부지기수였고요. 그런데도 북한 당국은 전혀 안 한 것 하지 않았죠.
예, 우리 남한에서도 보면요. 이혼 사유가 경제적인 이유 그런 얘기도
많겠죠.
많거든요. 그런데 이 순식간에 화폐 개혁으로 뭐 장마당도 통제하고 외화 사용도 금지하고 뭐 그러면 민심이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뭐 좋지 않았을 정도가 아니죠. 북한 주민들이 뭐 몇십만, 몇백만씩 굶어 죽던 고난의 행군 때도 조용했거든요.
예.
이렇게 드러날 인민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때만은 달랐습니다. 그야말로 참고 참았던 울분이 폭발하고야 말았죠.
예, 예전에만 하겠네요.
그렇군. 예전에 북한 주민이 아니었던 거죠. 그동안 먹고 사는데 바빠서 뭐 정치에 거의 무관심, 지금도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만큼은 국가, 정부, 지도자 뭐 비난을 엄청 쏟아냈거든요.
네.
심지어 이 100원짜리는 김일성 얼굴이 이제 그려져 있거든요.
네.
100원짜리 뭐 예? 비롯하게 해주고 뭐 불태우기도 하고 어물통에 버리기도
어머나,
하고.
어머나 어머나 그래도 돼요? 그러면 잡혀가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이제는?
그게 그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예.
얼 바로 그저 굴러가고 지도세도 말하게 예. 없어질 건데 정말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벌어졌거든요.
예.
예. 물론 그전에도 뭐 국가에 대한 인식이 나빴지만 이렇게 화폐개혁으로 북한 당국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는 완전히 박살나고 말한 거죠.
네. 김일성 얼굴이 그려진
화폐들이
100원짜리 이런 게 오물통에 버려진다. 불태워진다. 정말 남한 사람인 저도 저 큰일 나는 일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거는 아주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이렇게 안 좋아졌다는 네. 얘기인데 당국이 인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됐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뭐 구패 마주니까 민심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잖아요.
예.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배려금이다. 이 배려금이라는 그 김정은 장군님의 배려금이라 하면서 1인당 세화폐로 500원씩 이렇게 주면서 회책을 쓰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는 그게 도움이 됐겠습니까?
500원이면 큰돈 아닌가요? 그런데도 도움이 안 돼요.
왜냐? 급작스레 또 그게 이제 그때는 100원을 1원으로 계산해서 줬으니까
네.
1원이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옛날에 100원인데.
네.
그런데 쌀이 뭐 1원 50전 이렇게 하던 거 갑작스레 또 엄청 3개월도 못 가서 엄청나게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옛날보다
엄청 상승했다는 얘기군요.
그럼요. 물건값이 뭐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하루가 다르게 푹 뛰니까 옛날에 쌀 한 키로 값이 2,000원이었는데 100대 1로 바꾼 화폐개혁 이후에 당시 2,000원으로 뭘 살 수 있었냐면은 담배 한 갑. 그거밖에 못 샀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 화폐 이후에 북한 화폐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는 건 말도
네.
아니고요.
네.
이 인민들은 사소한 물건을 거래할 때도 이제는 북한 돈 안 쓴다.
네.
네. 그러니까 북한 땅에서 북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네.
중국 위안화나 달러만을 쓰게 된 거죠.
네, 그렇게 됐군요. 물건값은 오히려 더 치솟고 인민들의 불만은 더 치솟아서 하늘을 찌를 정도였고 북한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화폐 개혁을 시도했던 거예요?
네, 화폐 개혁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폐 개혁을 시도한 기본 목적은
네.
돈이 돌질 않아요. 은행에 맡기질 않아요. 왜? 은행에 맡기면은 들어가기만 하고 찾을 수 없으니까.
예.
찾지 못하는 돈을 은행에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네가 쥐고 있으니까 은행은 은행 역할을 못하죠. 화폐가 돌지 않으면은 경제가 마비되는 거나 같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하에 있는 돈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화폐 개혁을 해야 된다. 사실 그게 제대로 될 줄 알았죠. 그런데 화폐 개혁 전에 인민비, 인민비라는 게 중국 위안화죠.
네네.
사실 그닥 높진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화폐 개혁 이후에 장마당에서는 거의 대다수가 위안화, 달러 이것만 이제 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젠 북한 돈 내가 이제 못 믿겠다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화폐개혁은 완전히 실패했죠. 이 사람들도 그렇게 될 줄은 사실 몰랐겠죠. 왜? 옛날에 있었던 북한 주민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큰 타격만 입히고 북한 경제를 더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완전한 실패로 끝난 게 바로 북한의 화폐 개혁입니다.
네. 북한에서 생활했을 때는 이제 은행 같은 데다 돈을 맡기는 게 아니라 다 집에서 뭐 어디에다 숨겨놓고 이렇잖아요. 주로 어디다 숨겨놔요?
80년대까지만 해도요. 예. 80년대까지만 해도 조금사라는 거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서에다가 맡겼다가 자기가 예. 필요할 땐 또 찾아 쓰고 조금서라는 건 여기에서는 은행 지점이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뭐 다니면서 은행 지점들이 쭉 네. 있잖아요. 북한에도 구역마다 한 개 은행이 있고요.
네.
거긴 중앙은행밖에 없으니까 여기에는 뭐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은행이 뭐 몇십 개 뭐 엄청 많잖아요.
네.
북한에는 조선중앙은행, 그다음에 도은행, 시은행, 구역은행 그거고 그다음에 있는 게 그 밑에 조금서에서 조금서장하고 조금원하고 두 명이 있다든가 이렇게 간단해요. 근데 거기다가 맡겼다가 다시 또 자기 필요할 때 가서 도장 맺고 찾고 해냈거든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가면서 돈을 찾으러 가면 안 줘요. 돈이 없으니까.
아, 없어서.
그럼요.
네. 있는데 안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조금서를 은행을 못 믿잖아요.
그렇죠.
못 믿으니까 다 집에다 건사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이 안 돌잖아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폐개혁을 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갔군요.
그렇죠.
네, 그럼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벌써 마지막 사건이 되겠네요.
네.
어떤 사건이죠?
남북한 공통으로 꼽은 64번째 사건이네요. 김정일 위원장 사망 사건입니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 사건이 네. 64번째 사건이군요.
그렇죠. 때는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습니다. 그의 나이는 당년 71살. 당시 조선중앙텔레비전 아나운서가 갑자기 검은색 옷을 입고 나와서 뭐 울먹하는 목소리로 김정일의 사망 소식을 알렸던 모습. 사실 뭐 남북한 주민들 모두가 다 충격이 컸죠.
그랬죠. 네. 네.
뭐 당시 저는 뭐 북한에 없었고 여기에 있었는데요. 뭐 그때 뭐 김일성이 죽을 때 뭐 겪어봤던 북한 주민들로서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유, 그런데 사실 김정일 위원장이 이렇게 빨리 죽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아, 저는 오래 살았다고 봐요. 원래 그전에 북한에 있을 때 우리는 김정일이 저 60도 못 살아. 항상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밤에 이제 뭐 계속 파티 같은 것만 하고 기름에 낮엔 계속 자고 그러니까 바뀐 생활, 비정상적인 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제 얼굴도 뭐 쭈글쭈글해 가지고 아우 저건 뭐 나이에 비해서 엄청나게 늙은 걸 보면서 아 오래 못 산다. 네, 항상 그랬죠.
네.
한데 보면은 김일성이는 이제 7월 8일 날 가장 더울 때 죽었어요. 네. 그 대신에 김정일이는 또 가장 추울 때 죽었어요.
12월이니까요.
그럼요. 네. 뭐 이렇게 뭐 전 세계 인민들이 경악할 만한 TV를 영상을 이제 볼 수 있었는데요. 뭐 다 봤을 테지만 김정일 연구차가 이제 지나가자 자기가 입고 있던 섬동 뭐 벗어서 길에 깔고 울고 예. 웃고 굉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 이걸 또 북한 텔레비전은 무슨 큰 자랑거리인 것처럼 그대로 내보내고 이걸 보면서 세계 인민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예. 네. 정말 이 북한 사회니까 가능했던 일 아닌가
당연하죠.
싶어요. 아, 그거 솜 동복을 벗어서 입혀줄 수 있지만 길거리에 깐다는 거.
그럼요.
연구차 지나가게 정말 북한 사회에서 있는 일이네요. 남한이 받은 놀라움과 충격도 사실 컸습니다. 그의 사망 전부터 공식 석상에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뭐 여러 추측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그렇게 빨리 사망 소식이 전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이 김정일의 사망으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뭐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요. 남한 시장도 많이 불안했었고요.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북한 체제가 크게 흔들릴 것이다. 뭐 무너질지 모른다. 통일되는 거 아니냐 그런 추측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북한에서 계속 살던 사람으로 보면은 북한은 뭐 김정일이 하나 죽는다고 해서 북한 체제가 당장 무너지거나
네.
여기서는 김일성이 죽었을 때도 그랬잖아요. 보십시오. 그의 아들 김정은이 그 자리를 떡 대신했고요.
네.
이제 3대 이윤 세습 국가로 가게 됩니다. 김정일 위원장 결국 그렇게 바라던 뭐 경제 강국 건설은 끝내 보지 못하고 갔고요.
네. 아, 그 이후에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마쳐야겠네요. 오늘은 남북한 공통사건으로 시작했어요. 2007년에 있은 남북정상회담과 또 금강산 관광 중단을 살펴봤고요. 남한 사건으로는 광우병 사태 이야기했습니다.
네. 북한 사건으로는 2009년 실시한 화폐 개혁을 봤고요. 마지막 남북 공통 사건으로 김정일 사망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